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한때 유행했던 이 광고 카피처럼 숨가쁜 일상에서 잠깐의 여백을 발견하면 떠나고 싶습니다. 자유와 휴식, 새로운 경험을 맛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떠남에만 집중하느라고 진정한 여행은 무엇인지, 여행이 남기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여행 자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휩쓸리듯 유행처럼 떠나는 여행이 아닌 진정한 여행자가 되는 길, 행복한 여행의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장필순의 여행으로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요즘 한창 더위를 피해서 국내외로 여행들 많이 가는 때죠. 이제 여행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 시대의 여행에 대해서 인문학의 시선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오늘도 저랑 함께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정미 씨 지난주에 부산 다녀오신다 그랬잖아요.
예, 부산 갔다 예. 왔어요.
휴가였어요?
휴가는 아니고요. 잠시 그냥 도피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여행 다니시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혼자 그냥 그렇게 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꼭 거기에 있는 지인분들을 좋죠. 같이 꿰가지고 예, 가서 여행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올여름 휴가 계획은 따로 있어요?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강원도 쪽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좋죠.
사실 이번에 부산에 갔었는데 제가 부산에 두 번째로 갔었었는데요. 네. 그 서핑? 하시는 분들이 네네, 정말 있어요, 많더라고요. 있어요. 학교도 네. 옆에 있고 그래서요. 네. 서핑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 막 스팟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서울에서는 강원도 양양, 강릉 쪽으로 많이 가시고 네. 경상권에서는 다 부산 쪽으로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네,
예. 너무 좋아 보였어요.
부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제 부산 출신이 나오시니까 잠깐만 네. 기다려주시고요. 예. 여름의 정중앙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책 어떤 건가요?
오늘은 여행 가이드나 여행 에세이가 아닌 여행 자체 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두 권 준비했습니다.
네.
1부에서 만나볼 책은요. 진짜 여행에 대한 인문학적 생각.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 로 어떻게 진정한 여행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요. 2부는 책 여행의 심리학으로 행복한 여행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을 사랑하는 분들, 여행을 꿈꾸는 분들, 지금 여행 중이신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여행을 여행하는 특별한 시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표현 좋은데요. 여행을 여행해보는 특별한 시간.
이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 1부에서 만나볼 분은요.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를 쓴 정지우 작가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더위를 확 물리쳐줄 만큼 훈훈하게
예. 예.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셨어요. 예. 훈남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우 작가는 20대부터 책을 펴낸 이제 갓 서른이 된 젊은 작가인데요. 정미 씨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기 앉아 계신 교회 오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한 정지우 작가는요. 현대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글을 발표해 왔습니다. 2013년 청춘 인문학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에 빠진 인문학 분노사회, 사람은 왜 서로 도울까 등을 썼고요. 여러 지면에 인문학과 관련된 글을 꾸준히 싣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인문학 팟캐스트 연대 뼈가 있는 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책 제목에서도 정말 젊음이 저는 확 느껴졌어요. 네. 뭐 청춘 인문학, 애니메이션에 빠진 인문학 등등. 아, 정말 좋습니다. 그 20대부터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여행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신 건가요?
그쵸. 근데 글쓰기 자체를 이제 말하자면, 뭐, 10대 때부터 글쓰기는 계속 좋아했었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책은 이제 20대 한 중반 이후부터 제가 글쓰기를 책으로 이제 좀 바꾸기 시작했던 거고, 근데 사실 뭐, 여행과 글쓰기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사이 어떤 공통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도 우리가 처음에는 바깥 세상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잖아요.
네.
외부 세상을, 외부 문물을 접하는 거고. 근데 이제 글쓰기도 사실은 또 외부적인 대상,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여행도 어떤 자기 내면에 이르는 그런 길인 것 같고 네. 글쓰기도 어쨌든 바깥의 소재들을 통해서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고 이제 그런 공통점을 좀 잘 조합해보고자 했던 것이 이제 이 책이 어떤 것이죠.
네. 네. 책도 지금 부지런히 쓰고 계시는데요. 시중에 여행책이 많습니다만 뭐 여행 안내서나 에세이가 대부분입니다. 이 책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는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죠. 저는 이 책 여행 자체를 마주한 여행 인문학 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여행 전부터 여행에서 돌아온 후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고 뒷부분에 영화, 그 여행 영화의 이해도 덧붙이고 있어서 아주 네. 풍성한 내용이 느껴졌습니다. 정미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작은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돌아다니는 것.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 본 거는 이 책 읽으면서였던 것 같아요.
제대로 어떻게 좀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립이 되죠, 생각이.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전 좀 정말 돌아다니고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이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우리가 정말 돈 들이고 발품 팔아서 떠나는 것이었으면 거기서 조금은 진지하게 얻는 게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스팟에서 사진 찍고 자랑할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요런 것 좀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서 예, 이번 여행을 한번 꿈꿔보기로 했습니다.
책 제대로 읽었나요? 네. 좋죠?
예. 근데 그 여행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는 책이기도 하잖아요. 정지우 작가님, 이 책 어떻게 쓰시게 됐나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자체에 대한 책인 만큼 네. 이제 스스로 아무래도 여행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여행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가장 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기존 책들도 한번 찾아봤었죠. 여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찾아봤지만, 뭐 기존에 있는 책으로는 어쨌든 제 스스로 납득할 만큼 충분히 이제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스스로 어떤 하나의 탐구 과정으로서, 네. 이제 여행에 대해 쓰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했던 여행 경험이라던가, 제가 봤던 여행 영화들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다 모아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그 뭐 여행의 순기능은 여럿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행하면은 일단 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게 쉬는 거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혹자에게는 낯선 세계로의 탐험도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을 텐데 정 작가님의 경우에 여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여행의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네. 뭐 힐링하러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진짜 어떤 유적지 탐험, 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처럼 그런 식의 여행도 있는데, 저는 여행이란 것 자체가 어떤 종류의 여행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던 공간을 좀 떠나본다는 것에서 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 말하자면 내면의 기회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우리는 항상 어떤 시공간 쪽으로 상당히 제약된 어떤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뭐 옛날엔 더 그랬고. 근데 뭐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떠남의 기회라는 것이 결국 내가 속해 있던 공간과 내가 살던 삶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점이고 그런 네. 드문 기회라는 점에서 참 여행을 어떤 하나의 기회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뭐 워낙 여행이 대중화됐습니다. 네. 다른 오락보다 여가를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여행이 하나의 상품이 돼버리기도 했어요. 바로 이 지점을 정지우 작가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근데 뭐 사실 오락이나 상품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이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오락이 당연히 필요하고 인생에서는 또 요즘에는 뭐 놀이의 중요성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공부도 놀이해야 되고 일도 놀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상품이라는 것이 뭐 우리 사회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아, 저건 오락이고 저건 상품이니까 저건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여행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건데 여행의 경험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오직 어떤 오락 어떤 쾌락, 상품으로만 여행에 가는 건 자체는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여행이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그 부여하고 있는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뭐 대학생들이 청춘이 되면 다들 여행을 한 번씩 떠나봐야 된다라는 네. 의무감도 느끼고 심지어 네,
배낭들
배낭 여행 맞아 맞아
집어들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책들이 여행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여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오락, 쾌락, 상품 이상의 것이 있다면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 여행자 개개인들도 여행에 대한 환상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여행으로 뭐 삶이 극적으로 바뀔 것도 같고 또 여학생들도 약간 비포 선라이즈 같은 그런 여행지에서의 사랑 이런 거 많이 꿈꾸지 않습니까? 기착한 옆에 있는 남자와의 사랑도 한번 꿈꿔보고 갔다가 오고 나면 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에너지가 파바박 생길 것도 같고 한데 여행이 늘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갔다 오고 나면 일단 카드 용지서 굉장히 무섭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작가님?
네, 그렇죠. 뭐 여행이 기본적으로 어떤 환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환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1차적으로는 여행 가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환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여행의 어원 자체를 들여다보면 여행이 이제 뭐 트래블이라는 것이 뭐 고통이라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행이 나왔다는 것은
네.
여행 자체가 이미 갔을 때 거기 뭐 즐거움,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고난과 고통 같은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여행에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뭐 우리 시대에서 뭐 홈쇼핑 광고라든가 여행 상품 광고라든가 하는 것들은 항상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한 이미지들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마치 그럴 것처럼 마치 그래야 할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행의 전통은 거의 대부분이 고행의 전통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여행에 대해 너무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는 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뭐 여행 갔다 왔을 때 그렇게 막 여행이 대단한 거라고 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는 것은 뭐 카드 고지서
맞아요.
특히 청춘들, 대학생들한테는 이게 뭐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뭐 몇 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는 대학생들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아 정말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떠나야 하는 건가요? 라고까지 물을 정도이니까 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네. 또 한번 많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 사람들은 틈만 나면 떠나려고 하잖아요. 정미 씨 네. 방송 틈틈이 정말 자주 여행 다니는데 정미 씨는 왜 떠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일이 없지만 일이 없는 곳에서 쉬고 싶어서요.
아,
근데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네, 관점이에요, 사실은.
구영희 아나운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정말 편안하게 쉬는 거. 막 괜히 특히 또 이제 오지나 저는 안동 집도 굉장히 전화기가 안 터지는 시골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행이라고 하면 안동 가는 것도 저는 되게 이제 놀러 가는 거니까 여행의 범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면 전화나 인터넷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원초적인 것밖에 없어요.
좋네요.
예, 그래서 예. 근데 괜히 이제 서울에 오거나 아니면 집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전화 굉장히 많이 와 있을 것 같은데 한 통화도 안 해서 굉장히 서운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가려고 했는데 아 그럼 굳이 떠날 필요 없었겠구나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정말 아무런 방해 없이 너무 공해랑 소음이 많잖아요. 저도 그중에 하나로 공해랑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이지만 저 또한 살짝 빠져지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떠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아 내가 몸담고 있었던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맞아요. 뭐 이런 아주 소소한 행복감,
맞아요.
그런 거 안도감 이런 것도 또 느끼게 되는데
맞아요.
그 정 작가님, 책에서는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를 도시의 삶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정미 씨가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도시의 삶과 관련해서 이제 떠나는 걸 얘기했던 부분이 책에 있었는데요.
네.
뭐 왜 떠나느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도시라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에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도시의 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는 왜 만들어졌으며 무엇을 목적으로라고 했을 때
네.
뭐 도시의 꿈이라고 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완벽한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굉장히 크겠죠. 사실상 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그 사이클 안에 살다 보면 도시가 애초부터 제거하고자 했던 그 어떤 야생의 자유라던가 어떤 불확실성이라던가 소위 자유라는 이름을 대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이란 네. 존재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뭐 흔히 현대사회다라고 하거나 혹은 근대도시다, 근대사회라고 했을 때 그건 정말 그 도시 안에 뭐 직장과 뭐 그 안에서 어떤 그 직장에서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쾌락 시스템, 유흥 문화라던가 또 네. 가정이 다 한 군데 이제 뭉쳐 있잖아요. 사실 그 안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집 떠나지 않는 고양이처럼 잘 살 수 있지만 또 인간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어떤 외부 세계를 향한 갈망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네. 갈망이 계속 이제 여행을 부채질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여행 뭐 정기 씨도 덧붙일 말 있으세요?
떠나고 싶네요.
네, 여행이 뭔지 왜 우리는 이다지도 떠나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획일화되고 상품화된 여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드리는 문자 참여 미션 하나 드리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늘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본 여행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 혹은 앞으로 가고 싶은 장소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정지우 작가의 사인이 담긴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 또는 확대경 전문 아유루피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짙은의 노래 듣고 올게요. 백야. 토요일 문화 콘서트 정지우 작가의 책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문자 참여 미션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들 여행 다녀온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이 가본 여행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 혹은 앞으로 꼭 가고 싶은 장소를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미 씨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이번에 태국 갔다 왔는데요. 네. 되게 힘들게 돌아다녔어요. 정말 힘들게 대학 동창들이랑 같이 돌아다녔는데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허. 발에 막 물집 잡히고
그 정도로
예, 막 그렇게 네.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재밌었습니다.
이거보다 살짝 짧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본 예. 여행지 중에서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우리 구영희 아나운서는 어떤 문자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의 파리요. 감사드리고요.
정지우 작가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짧게 문자 보내주시죠. 네네. 저희한테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나오세요?
글쎄요, 뭐 저는 가장 먼저 배낭여행을 떠났던 일본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일본에서도 그 전 겨울에 갔었는데 네. 겨울에 홋카이도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요?
네. 홋카이도가 이제 그때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던 그런 계절이었고 또 이제 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없었거든요. 사실 홋카이도가 성수기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엔 사람이 굉장히 없었는데. 네.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눈 덮인 어떤 벌판 이런 것들이 항상 멋지네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께도 아마 여행지 중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실 텐데요. 그곳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꼭 가고 싶은 장소도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싶은 책이나 저자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우연의 바다에서 나온 당신의 여행 여행에게 묻습니다.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 도자기 저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정지우 작가가 처음부터 여행 자체에 대해서 고민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여행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 어떤 결정적인 여행이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일본 여행이 저한테는 첫 배낭여행이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여행에 대한 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기껏해야 가족여행 아니면 뭐 패키지 여행 아니면 뭐 MT 이런 것밖에 가본 적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이제 딱 배낭을 메고 이제 외국의 도시에 나갔을 때 아, 정말 여행이라는 것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야 되고 또 이게 막 마냥 어떤 행복한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걱정할 거리들이 많고 좀 뭔가 무섭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발견되면서 좀 그때 여행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기도 했었고 네. 그 뒤로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여행을 떠나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부딪혀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학생들이 그렇다면 나도 배낭을 집어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여행책을 쓴 저자고 여행을 추천해야겠죠.
가시기 전에 제 책도 한 권 사가시죠. 너그럽게 네. 얘기해 주시죠.
당신의 여행이 묻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갔다 오면 네. 아마 보고 싶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여행을 하다 보면 몸이 최초의 상태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뭐 제 책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어떤 신체라는 부분이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살아가면서 현실에서는 항상 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은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 몸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떤 사회적 신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신분일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신분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뭐 자기의 어떤 직장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혹은 뭐 가족 안에서의 위치 같은 것도 하나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어떤 역할로서의
네.
그런 몸을 구분하는 신분 속에 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신체 이미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타인에게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다니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두 가지와는 다른 어떤 신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어떤 그 두 가지를 어떤 벗겨내고 난 다음에 신분도 아니고 신체 이미지도 아닌 신체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날 것의 신체 있는 그대로의 신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여행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책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표백된 내 몸, 뭐 이미지를 벗어내고 날 것의 신체를 만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신분이나 아니면 이제 내 그 신체적인 이미지 이것을 다 벗겨낸 최초의 몸 상태가 된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외국을 갔다, 꼭 외국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지만 외국에서 계속해서 걷다 보면 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항상 어떤 대접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방송국 아나운서다. 그럼 방송국에 가면 아나운서로서 대접을 해주는 것이 있고 아니면 내가 또 어딜 가면 또 그 나의 어떤 적절한 지위에 맞게 직업에 맞게 대우를 받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일단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럼 나는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그럼 어쨌든 나는 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행을 하고 계속해서 걷다 보면 땀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신체 이미지에 신경 쓸 수 없는 막 화장도 지워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왁스를 바르고 있지만 이것도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어지는 그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건데
네.
그럼 그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진짜 나냐라고 묻기에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죠. 우리가 뭐 진짜 나는 뭐건 가짜 나는 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아닌 다른 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럼 이제 그 내가 평소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럼 이 나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또 이끌어낼 수 있고 나의 어떤 면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회를 이제 우리가 얻는다는 점에서 뭐 진짜 나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기대, 선입견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자유로움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으로는 그 여행자의 시간은 현실의 시간과도 다르다. 그래서 새로운 시간성을 발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미 씨는 이해가? 되나요?
저는 지금 방금 정 작가님 얘기 말씀을 듣고 나서
네.
아 이게 제가 생각했었던 게 맞다면 이런 거구나 하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공간 뭐 시간이 한국 여행 간다면 같을 수가 있겠지만 시공간이 다른 곳에서 대접도 안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다른 하나의 내가 경험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한 것에 대한 걸 우리는 추억이라고 말하고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회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서 또 여행 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시간이 떨어져 있는 다른 시간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추억이 지금 내가 남정미라는 코미디 서평을 하고 있는 남정미라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 때 받아봤었던 새로운 신선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시간성이라고 하지 않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부연 설명해
네, 제가 뭐 새로운 시간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다양한 맥락에서 썼던 말이긴 한데
네.
방금 작가님께서 하신 그런 측면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는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달력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 내일은 또 뭘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무슨 스케줄이 있고 뭐 다음 달 며칠까지는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만히 앉아서 커피를 한잔 마실 때도 아 내가 지금 모레까지 뭘 해야 되지
맞아.
그리고 다음 주에 어디 가야 되지 또 누구를 그런 어떤 달력적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쭉 짜여진 그 어떤 계획성이 완벽하게 짜여진 시간 속에서 여행이라는 건 사실 그 시간을 단절시키고 어떤 다른 고립된 시간을 자기에게 허락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시간에 그럼 진입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차적으로는 그 달력적 시간과 같이 있었던 여러 가지 시간들이 같이 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단순히 뭐 달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걸 만약 연 단위로 가게 되면 우리 인생 전반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되는 시간의 지배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가령 우리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집단적인 기준에 따른 연도별 정해진 미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 서른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서른다섯 이전에 아이를 낳아야 되고 뭐 몇 살까지는 뭐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그 집단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기준들 같은 것들이 하나의 시간으로 장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간으로부터 1차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위 새로운 시간성이라는 것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뭐 1차적으로 얻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좀 계속 1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깊게 들어가면 시간을 초과할 것 같아서.
뒷부분에서 2차적인 본격적인 이야기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행을 하며 그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가령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이런저런 또 앞으로의 몽상도 하게 되고요. 아, 그 속에서 다른 나를 만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살짝만 해주시죠.
네, 이것도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뭐 현실에 살고 있다, 현실의 시간관 속에 살고 있다, 현실의 시간성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나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인데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 차를 타고 그냥 갈 때도 아무리 우리에게 뭐 하루의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처럼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한다던가 어떤 내면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기억들을 불러온다던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또 이 한 시간 뒤에는 뭔가가 있고 그러면 나는 계속 그 현실의 지평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걸 걷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걷어냈을 때 거기서부터 어떤 보호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이 땅에서 빠져나오고 그 시간에서 빠져나오고 그 현실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공간, 여행의 공간에 갔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혹은 뜬금없게도 어떤 외국을 여행하고 있는데 외국의 관광버스 안에서 옛날 생각이 난다던가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내면에 간직되어 있던 여러 기억의 저장고들을 만날 수 있고 좀 그런 서랍을 열 수 있다. 예.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에 살면서 순간순간 여행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인터스텔라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여행을 통해서 날것의 신체를 만나고 새로운 시간을 발견하고 또 다른 나를 만나고 그 사실 뭐 여행 전에 나하고 마친 후에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삶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네, 뭐 여행이 흔히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뭐 흔하게 하는 것이 뭐 삶의 활력소가 된다. 아니면 휴식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충전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여행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표면적인 이야기죠. 뭐 사실 뭐 충전은 그냥 뭐 찜질방 가서 충전할 수도 있고 노래방 가서 충전할 수도 있고 뭐 여행이 그 정도 의미라면 우리가 좀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좁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여행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로 넓은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그 어떤 시간에 대한 관념의 변화 같은 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형태 자체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나에게 주어진 그 온갖 현실의 의무들을 끊임없이 고려하면서 나의 나이를 고려하면서 나의 책임들을 고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여행에 익숙해지면서 내가 그 시간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신체를 얻고 자유로운 정신을 얻는다면 우리가 어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다음을 생각할 때 훨씬 더 자유로운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내 삶 자체를 조직할 수 있는 좀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뭐 청춘이면 청춘 그럴 때 좀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네. 네,
우리가 어떤 시점이 지나면 굉장히 현실에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행이 또 좋은 여행인 것 같고
네.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참 삶의 가능성이 열리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과 같은 여행의 모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여행의 역사에 대해서 정지우 작가님의 강연으로 들어볼 텐데요. 정 작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여행의 역사에 대한 강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강연이라고 말하기엔 좀 거창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 여행을 좀 되돌아보기 위해서 좀 과거에 이어졌던 여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사실 지금과 같은 여행의 형태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뭐 교통수단도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고
네.
또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해봐야 타지에 가면 저 사람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었고 또 그래서 흔히 이제 여행은 뭐 상인들 정도의 몫이었거나 뭐 외교인들의 몫이었거나 혹은 뭐 집시나 풍물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마을을 떠돌면서 어떤 생존을 위해 하나의 여행을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여행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예외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순례와 같은 여행이 있었겠죠. 이것은 종교적 순례의 여행이라는 것은 다른 여행들과는 다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과 같은 수단이 아니라 정말 자기 내면에 대한 어떤 발견 혹은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라면 수단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상업적 여행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여행 자체가 목적이 되는
네.
그런 여행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 불교에서도 그런 고행이 있었고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도 있었고 또 기독교에도 뭐 성지순례 같은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내면의 발견, 그러니까 신체를 혹사시킴으로 해서 정말 신체를 끝까지 내려감으로 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자 했다. 뭐 깨달음이든 인간의 진실이든 세상의 진리든 혹은 뭐 신이든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던 그런 전통의 하나가 있긴 있었어요. 그것이
네.
이제 굉장히 독특한 예외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주로 인류의 여행이라는 것이 아주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가 한 17세기에서 19세기 정도에 오면 유럽에서 이제 그랜드 투어라는 여행의 형태가 생기게 되죠. 뭐 우리 그랜드 투어라는 것은 흔히 그 당대의 어떤 귀족층, 귀족 상류층들이 자식들을 뭐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곳에 여행을 보내는 그런 전통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 뭐 홉스라던가 뭐 애덤 스미스라던가 로크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그랜드 투어를 갔던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랜드 투어를 가는 그 귀족의 자제들의 교사로 따라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그랜드 투어의 떠나는 그 청년들, 귀족 자제들을 청년들에게는 항상 교사들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이 정말 그 교양의 목적, 교육적 목적에 강한 여행이었고 한 번 떠나면 그 정말 당시에 뭐 마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한 2년에서 3년
혹은 네.
길게는 한 4, 5년에 이르기까지 그 자식들을 너 이탈리아 가서 정말 그 역사와 혹은 최신식 어떤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배워와라 이런 목적으로 자식들을 보내고 그것이 이제 갔다 와야 그 어떤 청년들이 귀족 상류층에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자격 요건 같은 것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여행이 하나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럽 여행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탈리아 가서 로마 가야 되고 근데 그것이 바로 사실 이때 시작된 전통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사실 뭐 이탈리아 가서 뭐 로마 찍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상류층의 통과 의례로서 뭐 교양 있는 상류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의 분명한 통과 의례적인 그런 역할이 있었고.
네. 충분한 또 시기가 필요했으니까 2, 3년 동안 공부하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뭐 가면 네. 단순히 뭐 옆에 붙어 있는 교사가 아 저거는 뭐 로마 시대 무슨 건축물 이런 걸 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뭐 예체능 같은 것도 가서 2, 3년 동안 꾸준히
네.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전통이 있었던 거고 요즘에는 뭐 유학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상류층만 다니다가 아 보니까 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많은 어떤 당시 뭐 부르주아라든가 시민 계층들이라든가 특히 철도가 생기면서 이 여행이 엄청나게 대중화되는 거죠. 보편화되고 누구나 돈만 있으면 뭐 철도를 타고 이탈리아 금방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뭐 철도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행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여행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여행을 보면 사실 배낭 여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뭐 쾌락과 상품과 뭐 즐기고 막 SNS에 사진을 자랑하는 것으로서의 여행이 아니라면 배낭 여행이 엄청나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오면 뭔가 달라진다. 뭐 어떤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정신이 깨어날 수도 있고
견문을 넓혀라 뭐 이런
뭐 그런 식의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그것이 딱 이 아까 말했던 그 순례라는 것과 이 그랜드 투어가 어떻게 보면 결합한 형태인 거죠. 이런 순례처럼 아 내가 정말 이 신체를 통해서 어떤 진정한 자아를 찾고 뭐 이런 식의 얘기라든가 또 아니면 또 그랜드 투어처럼 내가 어떤 교양을 배우고 세계의 넓은 문물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배낭 여행이다 현대 사회에서 그게 불리고 있는 건데
네.
이제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걸 검토해봤지만.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 여행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 어떤 순례에서 했던 자아찾기 그리고 그랜드 투어에서 했던 견문을 넓히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정말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세상인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계속 제가 1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교양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문물을 보고 교양을 배워오면 그 교양이 정말 그 시대처럼 근대 시대처럼 쓸모가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여행 갔다 왔을 때 너 런던 가서 런던 아이 타봤냐 뭐 어디 가서 뭐 스카이다이빙 했나 이런 얘기하지 가서 뭐 무슨 어떤 뭐 성당이 몇 년도에 지어진 고딕식 성당이 어땠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명목상으로만 우리가 교양이다 할 뿐이지 실제로는 가서 전혀 그런 식의 교양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네.
설령 가서 정말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낭만주의, 뭐 미술사 이런 것들을 배워온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쓸모있는 지식으로 여겨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쓸모없는 지식으로 이미 소위 말한 인문학적 지식 같은 것들을 사회에서 뭐 요즘에는 뭐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지식이 아니라고 이미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랜드 투어가 계승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전혀 계승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순례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자아 찾기를 한다고 하지만 순례를 여행을 떠나서 돌아왔을 때 나는 나를 좀 찾았어 나는 나를 좀 알게 됐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취직해서
똑같이 살 건데
똑같이 살고 똑같이 뭐 가정 꾸리고 똑같이 아이 낳고 사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자격증 따서 더 좋은 데 취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자아를 찾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이미 말해버릴 수 있는 그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어떤 신자유주의적 관점 혹은 모든 가치가 어떤 현실적 수치로 환원되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미 그런 식으로 여행 가서 자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사실상 다 배반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 여행이 아닌가.
네.
그래서 어떤 역사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여행을 더 진정한 여행을 찾을 것인가. 이 순례와 그랜드 투어라는 전통이 다 배반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 현대의 배낭 여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네.
고민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다기보다도 이제 하나의 저도 대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 이제 이 책이었던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대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다양한 대답을 또 찾기 위해서 제가 또 다양한 여행 영화들을 다루기도 했었고요.
네. 네. 네.
그 대답은 그래서 약간 과로를 쳐놓고 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순례에서의 자아찾기와 또 그랜드 투어에서의 견문 넓히기 그 본질을 이어받을 수 있다면 배낭여행도 권할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에서 네. 여러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배낭여행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정지우 작가님도 배낭여행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매력이 있어요?
또 배낭여행의 매력에 대해 말하자면 참 다양한 면들이 있겠지만 딱 한 포인트만 이야기하자면 저는 뭐 배낭여행이 패키지 여행과 가장 다른 점은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뭔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쓸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어떤 우리가 배낭여행을 가서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머물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평소에는 항상 우리가 속한 그 사이클 안에서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회사 사람들이라든가. 정말 독특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좀 느낄 수도 있고 특히 외국에 가면 다양한 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재미있는 면들이 많이 있고 그런 점들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뭐 여행에 남녀노소 누구나 떠날 수 있는 거지만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춘과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여행은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청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청춘도 굉장히 그 범위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청춘을 일반적으로 잠재성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고정된 신분이라든가 삶의 상태에 고정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흔히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뭐 직장과 가정이 생기고 하면 삶이 굉장히 예측 가능한 계획과 책임 속에 이제 고정이 되는 건데 그 이전에 청춘을 떠나본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내 삶을 어떤 형태로 구성시켜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고정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이전의 어떤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다양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잠재적인 상태의 마지막 시간이자 유일한 시간이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아니면 고민을 하고 싶어도 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책을 쭉 보면서 이 부분이 참 재밌고 흥미로웠어요.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영화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책에 여행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들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딱 하나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사랑과 관련해서는 비포 선라이즈가 나오는데요.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해가 뜨기 전에 단 하루 동안의 만남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글쎄요. 누구나 이런 낭만적인 사랑에 한 번쯤 탁 맞닥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여행에서 사실 뭐 로맨스를 꿈꾸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너무 좀 환상적인 거 아니냐.
네네. 확률이 매우 희박하긴 해요.
너무 좀 꿈깨라. 뭐 이렇게 또 약간 냉소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행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을 만난다던가 혹은 뭐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여행 온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평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하기가 편하죠.
맞아요.
평소에 우리가 뭐 식당 가서 옆에 있는 이성한테 말 걸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말 걷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또 권장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게 또 용인이 되는 것 같죠. 그곳에서는.
그렇게 보면 여행지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적절한 소개팅 장소가 아닌가. 네,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비포 선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그 영화가 매혹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영화는 이제 외적인 서사로 구성되잖아요. 막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고 막 반전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이별했다가 막 음악이 막 급격하게 전개되면서 막 겨우겨우 막 장애물을 통과해서 만나서 막 마지막에 뭐 엄청난 뭐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데 이거는 계속 걸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내면에 다가가는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느꼈었고요. 그런 점에서 더 매력적이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행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또 특별히 3포, 5포, 7포 세대라고까지 불리는 요즘의 청춘들에게 정지우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부탁드릴까요?
네, 요즘 대학생들이 특히 뭐 다들 방학 되면 여행 떠나야 된다. 네. 또 여행을 한 번 정도는 가고 싶어서 뭐 2, 3년 동안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정말 그 소중한 돈과 시간을 써서 여행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흔치 않은 기회고 참 소중한 기회인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하는 거를 다 해야겠다라는 이 의무감에서부터 좀 벗어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봤다는 거, 남들이 먹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나서 다 해와야 된다라는 좀 그러한 강박에서만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좀 더 그 여행을 통해서 좀 더 자기 자신과 가까운 다양한 성찰들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삶에 대한 다양한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런 식의 강박증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여행이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문학의 시선으로 여행을 이야기해 주신 정지우 작가님. 한 시간 동안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진정한 여행자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1부 문자 참여 미션 드렸었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나 혹은 앞으로 꼭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하는 미션이었는데요. 2부까지 계속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기억에 남는 여행지나 가고 싶은 여행지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패닉의 로신한테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심리학자 김명철 작가와 여행의 심리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